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비롯한 방공체계들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대외 군사 판매 계약을 체결해 인도하기로 했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나삼스 지대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먼저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에 관해 미국은 계획된 단기적 해외 무기 판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조정을 통해 앞으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군수 판매 진행 국가들과 소통해왔다고 말하면서 우리 파트너들의 이해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타이완과 이스라엘에 대한 방공 탄약 공급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갖출 때까지 공급을 몰아줄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 시기 등 재반 사항을 공급자가 결정할 수 있는 오픈 오더 방식으로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주문한 다른 국가들에는 판매를 당분간 보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문이 밀리는 나라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독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약 1000기를 주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는 러시아군의 공격 장소가 어느 곳이든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찰리 디츠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려고 공격해오는 원점을 미국 무기로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츠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에 발포할 때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이 벌어지는 접경지역 전체에서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가 어디든 반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가까운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 일대에서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 비공식 채널을 통한 핵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했다고 21일 로이터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당시 대화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응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측 대표로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데이비드 산토르 퍼시픽 포럼 소장은 중국은 타이완과의 싸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일 환율 관찰 대상국에 기존의 중국과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에 더해 일본을 새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반기별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외환거래와 관해 이들 나라들을 관찰 대상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2024 회계연도에 10만 명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3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광범위한 난민 조사 과정을 강화해왔으며 전 세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정착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백악관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기승을 부리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백악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응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중시하는 어떤 나라에든 큰 우려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커비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불과 한 달 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 즉 양국이 사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우려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서 미군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지시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업무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행정부 3년 반 동안 지역 전체에 걸쳐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필리핀과의 협력,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물론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한 우리의 태세를 계속 평가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행정부 초기부터 이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지역의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우리는 수개월간 북러 간에 증대되는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정보를 공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는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접근하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여전히 공급받고 있다며 러시아는 전 세계에 친구가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다며 러시아는 다시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에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보좌관은 20일 국무부 브뤼셀 미디어 허브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방국들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펜터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 주목되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푸틴과 김정은의 평양 만남과 북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화려한 행사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북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gards to the meeting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in Pyongyang,
이어 또한 러시아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보여준다며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북한, 이란, 시리아이며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첨단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많은 이중용도 제품과 광학과 공작 기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at's the coalition, broadly speaking, that Russia has assembled. Contrast that with the coalition of 50 countries at the Ukraine.
카펜터 부좌관은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구축한 연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참석한 100여 개국의 연합과 뚜렷이 대조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조약엔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조약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긴장으로 고조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상황 관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러 새 조약 체결에 반발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2시 게오르기 즈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과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조약에 대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1961년 조약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것은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같은 완충 장치가 달려 있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막상 푸틴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고 김정은 혼자만 동맹을 외쳤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약이 대통령실이 사전 경고한 선을 넘은 것인지에 대해선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했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엔 여러 옵션이 있다며 일반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 무기도 많이 있고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다양한 옵션을 갖고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무기 지원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새 조약 내용에 대해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제시한 레드라인 위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양상이라며 양국이 파국을 막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동맹조약도 아니고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도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됐을 때 한반도 안보에 위해가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조약 자체는 유감이죠. 그러나 실제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카드를 활용을 해서 러시아에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 대통령실은 이달 초 북러 간 자동군사 개입을 골자로 한 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도훈 러시아 주재 대사가 이달 초 러시아 측에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의 첨단 무기를 지원받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북한을 대응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보다는 미국과 나토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당장에 직면한 이해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게끔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조약 북한을 활용하는 것이고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해 20일 밤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21일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러 새 조약은 푸틴 대통령의 유라시아 안전구조 구축이라는 큰 전략 아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기 위한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상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 잠재적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 is incredibly concerning. It would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and potentially depending on the type of
밀러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무기의 종류에 따라 러시아가 지지해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영내 동맹인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무기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한국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That is a decision for every country to make in terms of whether they are going to supply weapons to Ukraine. We welcome any.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 우리는 한동안 이와 관련해 경고해왔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처음 공개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on th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we have been warning about this for some time. You recall that we first.
이어 북한의 무기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을 포격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사용된 수천 개의 포탄과 그 외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내내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해온 이유 중 하나라면서 여기에는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인 3국 합의와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 그 외 다른 일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ll say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been prioritizing strengthening our ties with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throughout this administration, including.
그러면서 이는 북러 양국이 협력을 심화할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러가 공개한 협정에는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이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영내 국가를 포함한 동맹 파트너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된 북러 관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mean it's obviously something that we're continuing to monitor very closely.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안보와 안정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ocus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region and broadly speaking worldwide is to work with.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지지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아울러 북러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에게는 확실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강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들이 군수품을 얻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로 가야 한다는 건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양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개조로 이루어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전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두 나라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경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이 파병되거나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북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냉전 시대 구소련과 북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북러 간 동맹 및 파트너십이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북한이 상당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 기타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년 만에 푸틴의 방북, 새로운 안보 조약을 체결하려는 러시아의 의지,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조약에 포함시킨 결과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미국,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체제에 맞서는데 북한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동참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조로 이루어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1996년 폐기됐었습니다. 북러 양국은 24년 만에 푸틴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복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는 새로운 북러 동맹의 결과로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 군사 역량이 모든 요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북 군사 지원이 이 새로운 협정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자산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이 진지한 약속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류상으로는 상호방위 조약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면서 이런 조약은 허점이 많은 법인데 4조에 각국 법에 따라 군사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철통 같은 약속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조약만 놓고 보면 모든 수단에 러시아의 핵무기도 포함될 수 있지만 김정은도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과의 핵 충돌을 의미하고 러시아나 미국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That's what it says on paper. But I think Kim Jong-un would recognize that the Russians are not willing to.
세이모 전 조정관은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약과 무기 제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푸틴은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So I think Putin is mainly interested in North Korean ammunition and weapon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북한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만약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북한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해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외에도 푸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두 개의 권위주의 국가 축이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과 동맹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군대를 보내거나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러시아 내 거점들을 공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를 위해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점을 포격할 수는 있어도 직접 진공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북한군 파병 가능성 역시 낮다는 설명입니다.
So I just don't see Ukraine sending troops into Russia or taking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과 관련 푸틴은 포탄과 미사일, 탄약과 같은 저가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조약 체결로 김정은이 자신감을 얻고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나 계획이 없다면서도 물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을 방어할 역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잠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김정은이 이 조약과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이용해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2010년 연평도 폭격 같은 제대식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question we don't know, I mean, we just don't know the answer, is whether Kim Jong-un will use the treaty and his advances in his new...
이어 그래서 김정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유형의 재래식 교전에 반대하겠지만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이 사이버 안보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전 세계의 위험한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As highlighted in April's cyber aria that includes malicious DPRK cyber operations which are used to fund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4월 열린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사이버 회의에서 강조됐듯이 여기에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한일 유엔 대표부가 유엔 본부에서 사이버 안보 의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인 아리아 포뮬러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Digital means the DPRK systematically evades the very sanctions adopted by this council and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두 장관은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안보리 업무의 필수적인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이 점증하는 이 시점에 안보리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가상자산 탈취 등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조달했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고 안타깝게도 이 패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유로 활동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창설 15년 만에 전문가 패널이 해산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일본의 야마자키 키즈유키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a concerning trend of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crease.
야카자키 대사는 암호화폐 탈취의 급격한 증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며 잠재적으로 불법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얀일 등 63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텔 장관은 이들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의 궁극적인 임무를 상기하면 사이버 안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증거에 기반해 대응하는 접근 방식은 안보리가 진화하는 기술에 대해 민첩성과 시의적절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접근 가능하며 평화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의 작전 기간 중 세계 최대 해상연합 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20일 해군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시드니함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 등 다양한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주 베이스 이스트 함대 본부에서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4개월의 배치 중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 림팩과 퍼시픽 드래곤 훈련,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집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호주군의 기여인 아르고스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작전용 MH-60R 시오크 헬리콥터 한 대를 탑재하고 승무원 200명가량을 태운 시드니함이 이 같은 임무 수행과 함께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 상호 운용성, 호환성 개선을 위한 활동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는 30개국 병력 약 2만 5천 명과 잠수함 4척을 포함한 44척의 함정, 170대가량의 항공기, 14개 지상군 부대 등이 참가한다고 호주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경년 단위로 실시되는 림팩 훈련과 연계돼 진행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미국, 한국, 일본 3국 주도로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입니다. 그랜트 콜먼 시드니함 함장은 보도자료에서 림팩, 퍼시픽 드래곤 훈련과 아르고스 작전 등의 활동에서 시드니함이 호주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의 큰 명예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함은 지난달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했던 호주 구축함 호바트함의 임무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관련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은 지난달 13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석탄 부대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북러 간 협력이 라진 하산 지역으로도 확대되는 건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라진항에서 20일 초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은 적재함을 모두 닫고 있어 막 입항을 했거나 선적 작업을 끝내고 출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검은색 물체가 자리하고 있어 이 선박의 입항 목적이 석탄 선적이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 부두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건 약 5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17일과 이달 2일엔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의 정박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건 다량의 석탄이 발견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에는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라진항을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의 수출 재개 조짐이 관측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최근 비어있는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선박업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을 배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운송 대상 석탄은 총 만 톤으로 선적지는 북한 라진항, 하역지는 중국 다레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번에 라진항에서 발견된 선박이 이번 공고문에 명시된 석탄 운송을 위해 입항했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북한 국적자가 2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세계 난민을 맞아 갱신한 2023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북한 국적 난민은 2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북한 국적자는 96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의 체류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난민 통계에 한국 입국 탈북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체류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난민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북한 국적 난민은 1996년 10명을 기록한 뒤 99년 10명, 2000년 15명, 2001년 17명 등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256명으로 급증한 뒤 2016년에 1419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689명, 지난해엔 26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UNHCR 대변인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회의 논평 요청에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의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폭력과 박해를 피해 떠나야만 했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들의 힘과 용기를 기리고 이들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World Refugee Day is about honoring their strength and courage and stepping up efforts to protect and support refugees on every step.
그때 총장은 전쟁과 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단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4,350만 명의 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탈북민 북송 피해자 가족들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조티얼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소환을 통해 한국이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에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가입,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지위 인정 절차 이행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정상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함께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과 제3국 재정착 허용을 언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물망초 등 8개 단체와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 언니, 김규리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중국은 세계 난민의 날 전날에도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중국엔 소위 탈북자란 개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관련 당사국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이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림돌을 조성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전날인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 대화 뒤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유엔의 대변인은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관한 뷰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밝혔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의 당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뷰의에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남포 신의주 수풍은 오전부터 바람 불겠고 평양 안주는 오후에 또 남포도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 27도, 신의주 2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개성 21도에서 29도, 사리원 22도에서 27도, 자강도 역시 비 소식 있는 가운데 중강 19도에서 29도, 강계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함경남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오전부터 비 소식 있고 장진 평강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20도에서 25도, 함흥 19도에서 26도, 평강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겠습니다. 청진, 선봉, 종일 가끔 비나 바람이 불겠습니다. 청진 17도, 낮 22도, 선봉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삼지연은 오전부터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해산 16도에서 26도, 삼지연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미국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분명히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 파트너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ment to Israel security is ironclad, and I want to repeat, ironclad. We want to see Hamas defeated.
우드 대사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반복해 말하지만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마스가 패배하고 신와르와 그 밖의 하마스 지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인질들이 석방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을 지지하지 않으며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라파에서 어떠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상황은 재앙과 악몽, 그리고 지옥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파에서 가자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피난했습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칸 유니스와 데이르 알 발라로 피난했지만 그곳은 시설과 물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화장실과 배수 문제 등으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드 대사는 따라서 피난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srael should take immediate and decisive actions to remedy the situation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civilians.
우드 대사는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민간인 보호를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난에서 밝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닷가에 임시 부두가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첫 번째 물자가 이 부두를 통해 해안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해상회랑은 최대 50만 명을 최대 한 달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ore aid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continues to arrive in Cyprus. Where it will be loaded onto ships for delivery.
우드 대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원조가 키프로스에 계속 도착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 부두로 운송하기 위해 배에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기근을 완화하기 위해 해상 원조는 육로를 통한 원조를 대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미국은 육로를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원조 물자를 더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강조한 대로 교전을 멈추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며 하마스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인질들을 석방해야 한다며 그것이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패트리엇을 비롯한 방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대외군사 판매 계약을 체결해 인도하기로 했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먼저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에 관해 미국은 계획된 단기 해외 무기 판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재조정을 통해 앞으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군수 판매 진행국가들과 소통해왔다고 말하고 우리 파트너들의 이해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타이완과 이스라엘에 대한 방공 탄약 공급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갖출 때까지 공급을 몰아줄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시기 등 재반 사항을 공급자가 결정할 수 있는 오픈 오더 방식으로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주문한 다른 국가에는 판매를 당분간 보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문이 밀리는 국가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약 1000기를 주문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는 러시아군의 공격 원점이 러시아의 어느 곳이 됐든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이용해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찰리 디츠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려고 공격해오는 원점을 미국 무기로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츠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군에 발포할 때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이 벌어지는 접경 지역 전체에서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어디든 반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가까운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 전선에서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한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 비공식 채널을 통한 핵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했다고 21일 로이터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당시 대화에서 중국 측이 타이완에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이 행사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대응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산토르 퍼시픽 포럼 소장은 중국은 타이완과의 싸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타이완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패한다면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과 최소 억지 전략에 관한 논의도 지난 3월 대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고 최소 억지 전략은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만큼만 최소 핵 전력을 보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20일 환율 관찰 대상국에 기존의 중국과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에 더해 일본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반기별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외환 거래에 관해 이들 나라들을 관찰 대상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2024 회계 연도에 10만 명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는 3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광범위한 난민 조사 과정을 강화해왔으며 전 세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정착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난민들은 미국 공동체를 풍요롭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